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31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31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의 아롱지건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이 버느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함께 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목적 삼고 살아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 앞서 일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들을 대적하는 모든 적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그 대적들을 무찌르셨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땅에 눌러앉아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되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싸우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배경이 됩니다. 하나님이 싸우시지 않자 이스라엘은 스스로 세상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세상과 싸우기 시작한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을 반복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역사서입니다. 모세오경이 땅이라는 주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이 주제였다면 역사서에서는 그 땅을 향해서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다운 삶을 살다가 그 땅 가운데 눌러앉아 그 땅의 풍요와 번성이 그들의 목적이 될 때 그 땅의 싸움은 자신의 싸움이 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싸움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된다는 것을 역사서는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내도록 그 땅, 가나안, 그러니까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방향만 잘 잡으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방향만 잘 잡으면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방향만 잘 잡으면 그 과정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거짓과 욕망을 뚫고 들어가셔서 그 삶을 반드시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그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삶의 목적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야곱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가나안을 목적 삼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그 약속 안에 있을 때에는 특별히 세상과 싸우고 계산하고 나아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에 이 땅 가운데 참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제가 됩니다. 우린 이제까지 야곱과 라반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둘 다 돈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돈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결국엔 돈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31절이 이렇게 묻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은 곧바로 뭐라고 대답하죠? 외삼촌께서는 내게 주실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굉장히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황임을 직감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야곱이 제안을 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삼촌의 양떼를 칠 때에 양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그죠? 그리고 검은 것, 그리고 염소 중에서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내 품삯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후일에 삼촌이 보셔서 그와 같은 것이 없으면, 그와 같은 것이 있으면 제 것이고 그와 같은 것이 없으면 모두 삼촌의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입니다. 당시 중근동에 양을 치는 목자들은 일반적으로 한 해 동안 일을 하면 낳는 새끼의 10%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많게는 20%까지 받았다라는 기록들이 있는데 야곱이 요구하는 것은 실제로 굉장히 미미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현대과학을 들어봤을 때 이와 같은 종자들은 전부 열성이거든요. 열성은 적어도 100을 개체로 잡았을 때 1에서 2밖에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야곱의 제안은 매우 간단하고 라반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라반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죠. 생각해 보세요. 중동의 양들은 우리가 흔히 아시는 대로 다 하얗습니다. 그런데 양 중에서 점이나 얼룩진 것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양 중에서 검은색 양이나 양에 줄무늬가 있거나 점 있는 양 잘 보신 적 있습니까? 잘 없으시죠? 옛날에 시골에서 살아보셨을 테니까 염소 중에 혹시 검은색 염소가 아니라 얼룩무늬가 있는 염소들 자주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은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는 대부분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요구하는 것은 확률적으로 거의 나오지 않는 열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 그것이 나의 품삯이 될 거다. 그러면 라반이요, 그 주인이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었다면 뭐라고 말했을 겁니까? 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점 있는 것이나 아롱진 것이 태어날 확률은 거의 없어. 그건 네가 거저 일하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야. 이런 계약을 하면 안 돼. 다시 조금 더 합리적인 계약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철저하게 야곱을 이용하려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라반에게 헷세드를 기대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34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해놓고는요. 그날 35절에 보면 점 있는 양들과, 그러니까 여러분 염소 중에 점이 있다. 그러면 염소가 검은색이거나 갈색인데 점이 있으면 무슨 색이 된다는 거죠? 흰색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뽑아내어서 지금 누구에게 주었다? 35절 마지막에요.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라반은 계약을 위반하는 겁니다. 비열한 행동을 하는 거죠. 적어도 야곱에 속한 양과 염소에게서는 그와 같은 양과 염소들이 날 확률 자체를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야곱이 불을 쌓을 수 있는 가능성은 모두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6절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행여라도 그 열성의 기운이 뻗칠까봐 길을 떨어뜨려 놓는 겁니다. 며칠 길요? 3일 길. 하루 길이 통상적으로 30km 이상을 의미한다고 보면요, 지금 100km를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부산하고 대구 정도 거리가 됩니까? 그러면 이제 야곱에게 남은 양들은 전부 하얀 양, 전부 검은 염소. 정말 라반은 지독한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라반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세상을 대표합니다. 세상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상을 초월하고 치밀하게 일을 합니다. 제가 한번 여쭤봅시다. 세상과 더불어 싸우려면, 그 세상과 더불어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서두에 오늘 설교의 주제, 말씀의 주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지금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기도조차 하지 않고 늘 그랬던 대로 자기의 깨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야곱이 선한 마음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복수에 찬 마음으로 일을 하겠습니까? 당연하죠. 14년을 이용당했는데 또 이용하겠다는 삼촌은 얼굴만 봐도 증오가 불타올랐을 것 아닙니까? 분노와 증오와 복수로 가득 찬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 것이 야곱입니다. 성경은 그 야곱이 사용한 굉장히 특이한 방법을 37절로 42절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37절 서두에 보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그 가지를 양들과 그죠? 염소가 먹는 그 물 인공 구유에 꼽아두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나은지라. 39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야곱이 뒤에 한 걸음 더 뜁니다. 튼튼한 양이 나오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가지를 둬서 계속 그 새끼를 베개하고 약한 양이 나오면, 약한 얼룩진 양이 나오면, 약한 얼룩진 염소가 나오면 그렇게 하지 않게 하고 색이 있게 만들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죠. 왜 제가 이 부분을 깊이 연구하지 않느냐면요, 새끼를 낳았는데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일들은 현대과학이 발전한 지금의 생물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요,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겁니다. 설교자들이나 주석가들이 이 일이 야곱의 지혜였다라고, 과학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본문의 문맥의 의도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본문의 문맥은 야곱의 지혜를 논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의 재간이나 장깨가 주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방법으로 짐승을 늘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늘 동일한 한 가지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여기 이 본문의 주제도 동일한 주제가 펼쳐져 있는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가 가나안 땅을 목적 삼았을 때 그의 삶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과 싸워 이기지 못한다, 사람의 재간으로 일이 풀어진다, 이게 아닙니다. 본문은 야곱의 지혜나 재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얘 재간을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재간을 부려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이 당시 사람들은 합판체를 먹어야 임신을 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합판체 때문에 임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과학적으로.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된다고 믿어요.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니까 되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이 카더라의 신학은 굉장히 무서운 영향력을 펼칩니다. 오늘 신학,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카더라는 굉장히 무서운 영향력을 미치고 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성경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기보다 사람들의 말을 때로 진리처럼 여기고 삽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예언을 받기만 하면 그 미래가 열린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를 기대하며 나아가셨던 적 없습니까? 신유의 은사를 가진 분에게 머리를 들이밀어 기도라도 받으라 치면 모든 인생이, 모든 병이 낫는다. 카더라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신학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모든 교회와 기도원과 많은 집회와 일들이 그와 같은 성경적이지 않은 카더라 신학에 의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 지배당해 왔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면 뭘 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여러분 말씀에 설명이 다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읽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수단 삼는 사람들을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잠시 잘 되는 것 같고 잠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무관한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교회 안에 야곱, 이 사람이 가고 있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세상보다 뛰어나야 한다라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영향력을 키워서, 능력을 키워서 세상에게 쉽게 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교회가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대항해서 이기는 것이 지혜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논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의 신학 때문입니다. 신학은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됩니다. 15세기에 루터와 칼빈이 나왔을 때 신학은 카톨릭을 주적으로 삼았기에 성경을 카톨릭이 하는 데에서 반대로 다 해석하는 것으로 갔습니다. 성경의 본연의 뜻을 쫓아가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칼빈 주석을 정석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칼빈 주석의 주적은 캐톨릭이기 때문입니다. 캐톨릭에 반대되는 것으로 성경을 해석하거든요. 물론 다 틀렸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오직 성경만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 신학은 1940년대와 50년, 60년, 70년을 넘으면서 일제와 6.25를 지나가면서 해방신학을 주류로 삼았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이 땅에 왕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고 착각했던 것처럼 성경을 그와 같은 해방신학으로 해석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산업사회가 발전하고 노동자 계층이 이 땅에 주류가 되면서 한국 신학은 민중신학이 주류가 됩니다. 민중신학으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민중신학이 주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불의를 타파하고 우리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보장할 것이라고 성경을 해석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반에 온 세계를 강타한 신학 논리가 뭡니까? 번영신학입니다. 온 세계는 지금 번영신학에 둘러싸여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도 번영신학의 일부고요. 복음주의,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교회 부흥론, 이 양적, 물질적 부흥론도 거기 번영신학 안에서 나온 겁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더 영향력 있게, 능력 있게 펼쳐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향력 있고 능력 있고 이 땅에서 잘 살게 하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복음을 설명한 거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가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할 때 성경 원문에 그 지혜라는 단어가 하캄이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듣는 귀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는 그 귀를 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죠?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다 하셨잖아요. 이제 너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그런데 주님이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셨죠? 사랑으로 이기셨죠. 그죠? 주님도 중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하나님, 하나님,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기셔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겠습니까? 하고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지혜는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말씀대로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고 어떤 사람에도 상관없이 제자도의 삶을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싸우셔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직 신앙의 초보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이용당하지 않고 지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 야곱처럼요, 불의하고 악한 그들에게 복수까지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그와 같은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일생이 방황 그 자체고 거짓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속이며 속고 원수 짓고 원수 맺고 살아가는 삶의 연속이라는 거죠. 얼마나 야곱에게 문제가 많습니까? 기억나십니까?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장인 속이고 나중에 장인한테 또 속고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속아서 서로가 속이는 일평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야곱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야곱에게는 이 세상은 늘 부정적이고 골치 아픈 일 투성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있어서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싸움인데 야곱은 아직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기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어쩌면 율법의 첫 단계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가는 겁니다.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건 제자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긴 세월 가운데 그 하나님 손에 의해서 빚어져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그분께로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이 싸우시면 승리한다는 걸 알면요, 속는 셈 치고 마음대로 해라, 속여라, 나는 하나님 의지하며 속고 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속는 것 때문에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분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 마느냐에 관심이 있으시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만큼 누리고 사느냐에 관심 없으세요. 그건 우리의 관심이죠. 지상에서 내가 잘되고 즐거운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가, 이것에 우리의 관심사가 놓여져야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세상과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에 대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분의 방법대로 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앞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통해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야곱이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약속대로 자신을 보호하고 복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이 장계를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도 그렇다시피 라반조차 알잖아요.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집이 복받았다. 그런데 야곱이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주신다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껏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오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기 방법과 자기의 경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그러면 왜 야곱이 지금 양과 염소의 복을 받고 있습니까? 방향을 잘 잡았기 때문입니다. 14년 동안 여자 하나의 시선이 빼앗겨서 그 종살이를 할 때와 지금 이제 그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삶의 방향을 잡자 말자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 일하심의 마지막 구절이 43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여러분,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구절 아닙니까? 야곱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형편없는 사람, 사실 야곱이 얼마나 장계를 부리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야곱이 비열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한번 사용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곱은 교활한 사람이에요. 사기꾼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야곱처럼 교활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왜 복을 받죠? 하나님은 애초에 교활한 야곱을 마다한 적이 없으세요. 우리는 우리 서로끼리 보면서 저 사람 저렇게 선하지 않는 삶을 살아선 복을 받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유교가 아니라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를 의인이라고 칭하십니다. 그리고 복 주시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선하고 의롭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서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린 자꾸만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내용들이 자리하거든요. 아니, 실제로 산다고 살아봐야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이고 선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정확하게 자기 실체를 알면 반드시 그 얼굴에 침을 뱉고야 만다. 자기 자신이 죄악된 인생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면 그것이 자기 자신의 얼굴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침을 뱉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 주소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활한 인생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는 동안 우린 여전히 우리 중심적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우리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되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 구원을 완성해가는 여정은 굉장히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론으로 배우는 것만으로 믿음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이론으로 배울 때는 훤히 알고 잘 아는 것처럼 여기거든요. 그러나 이론 뒤에 이제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는 그 이론과 실전, 그러니까 훈련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 지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나아가는 훈련을 교회에서 한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와 그 지난주에 계속되는 구원과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성도분들이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손에 쥐어주고 입에 넣어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기까지는 실제로 하나님 체험하고 삶으로 배우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이 반복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구원은 단순히 설명하고 손에 쥐어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잖아요. 이와 같은 믿음이 생기려면 일생이 걸린다는 것을 그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신앙인들은 야곱과 같은 길을 갑니다. 마지막에서야 겨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인정하고 내려놓으며 하나님 주권을 노래하는 것이 인생의 대다수의 본질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있을 수 있다. 거의 없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재간을 의지하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내 생 전체를 맡기는 믿음. 그런 믿음이 처음부터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싸우셔야 우리 인생이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의탁하게 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까?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야곱에게 복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걸 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요. 야곱이 가나안을 바라보았다. 야곱의 삶의 방향이 가나안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시며 복주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기지도 못했지만 가나안을 목적 삼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청년부들이 말씀을 나누다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교회만 다녀도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 하나님의 복 가운데 설 수 있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을 모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예배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100% 만족합니다. 무언가 한 가지 섬겨주시는 것만으로도 100% 만족합니다. 거기까지 한다고 해도 100% 만족합니다.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분한 마음을 가져본다거나 저분은 저러시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 안 가집니다. 그것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제자도의 삶, 주님을 머리로 그의 지체를 이루는 삶, 그것이 구원을 완성해가는 삶이기 때문에 설교를 통해서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시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부족하신 분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신앙생활이 잘 안 될 때 교회 한 달에 한 번만 나오셔도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야곱을 신앙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인도해서 가십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야곱이 복을 받는데 왜 복을 받는지 모르죠. 야곱은 자기가 잘해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율법주의자의 모습입니다. 착각이죠. 여러분, 율법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이 말씀과 결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율법주의 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한 복장, 경건한 모습으로 하고 한 손에 성경책 끼고요, 그죠? 근엄하게 말을 하고,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는 교만하거나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율법주의자,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마치 꼭 율법주의자는 예수님이 오신 그 당대나 있었던 사람처럼 여기기 일쑤이지만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했을 때 그 두렵고 떨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자기가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주의자가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순종했다고 자기 스스로를 여기는 그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이루어 드렸다고 생각하는 그때 내가 젊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시간과 물질이 얼만데 그런 생각에 젖어들기 시작하면 남들에게 할 말이 많아지죠. 조언할 말도 많고 충고할 말도 많죠. 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있거든요. 여러분 그 생각이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율법주의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서신서에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예수님은 도전해 오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까 야곱이 자기가 율법주의에 빠진 줄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 율법주의에 빠져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우리는 날마다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율법주의자가 아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비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한계 있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나는 드려도 드려도 다함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다시 신앙의 길을 걸어 가야 한다는 것이 서신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시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생명이라고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면 다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정도 됩니까? 우리가 워낙 세상에 젖어 살다 보니까 생명의 가치까지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생명의 가치는 이 땅 모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지 않습니까? 환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가 해드린 것이, 순종한 것이, 또 우리가 충성한 것이 과연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사실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 만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제가 말씀을 알아가면서 이걸 깨닫구나, 이걸 알구나, 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순종을 조금 했는데 그 순종한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어디 가서 간증하고 그죠? 집회하고 사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굉장히 큰 딜레마가 있죠. 야곱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가 는 건 자기의 지혜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의 삶 가운데는 이러한 율법주의와 참신앙이 공존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복을 누리는 비결이 뭐라고요? 가나안을 향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율법주의의 삶을 살고 있는 야곱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자기 중심적이던 신앙을 벗겨내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급진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말씀 몇 년 들으면 신앙 전체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이루어진 역사가 없습니다. 야곱을 보면 그것이 명확하게 증거가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 가면서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또 죄짓고 또 세상의 방법대로 나아가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건 이런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어느 날 착하게 알게 될 때쯤에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의 논리대로 살기 시작하면 그때에서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그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기 시작하겠죠. 그 중간에 하는 모든 일들은 시행착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복으로 환원된 거죠. 야곱처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까? 세상입니까? 우리가 방향을 잊어버리면요. 우리가 방향이 세상이 되면요.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복 자체의 대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산하고 머리를 쓰고 피곤한 삶의 연속이어야 합니다. 그것도 다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결점도 우리의 부족함도 보완하시고 우리의 실수 가운데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번영, 성공만을 목적 삼았다면 이 결과를 맞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삼촌에게 속으면서도 가나안을 향해야 하겠다는 중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나안 땅에 가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그 여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로 사람에게 속아도 우리의 계획이 무산되어도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는 한 우리는 모자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믿고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신실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율법주의 그리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교활함과 우리 자신의 고집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조금 더 기뻐하실 그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믿음을 달라고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